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제가 너희를 크게 믿은 거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오늘 읽은 내용은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은 헌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실제적인 내용은 헌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일입니다만은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의 원리상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그 원리적인 모든 것들을 추출해내고 우리가 그 좋은 길과 핵심되는 시각을 얻어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헌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일에 대하여 많이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해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1절에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한다 그러죠. 선한 일을 한다고 늘 자신 있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과 내용이 선해도 방법도 선하고 그래서 결국 선한 일이 결과되도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방받는 일, 연보로 인하여 회방받는 일, 그것은 물론 이 헌금에 관한 것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가 회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성도들은 그 어려운 일이 나쁜 조건과 나쁜 목적이 있을 때만 그 범죄가 일어나는 줄 아는데 죄라는 것은 언제나 주를 향하는 자를 거역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죄끼리 뭉쳐서 힘을 쓰는 것이 죄가 더 크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는 발걸음을 붙잡는 데 죄가 훨씬 더 힘을 내고 더 악착스럽게 그 힘을 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좋은 목적과 숭고한 정신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조심을 안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일에 회방받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음으로써 성도들 상호 간에 신앙상의 회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아주 조심스럽게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알아둬야 할 원리들입니다. 시험 받는 일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헌금을 관리하는 자들이 신용이 없을 때에 커다란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하면 헌금을 맡은 관리하는 이들이 신용 없음을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단 말입니다. 지금 미션 스쿨에 가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 학생들의 기독교를 가르치는 학교에 가면, 그 학생을 무슨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했거나 평소에 무슨 잘못된 일로 인해서 정학을 시키거나 퇴학을 시키면 그 문방구에 교내 그 무인 문방구 같은 거 설치해 놓은데 물건이 싹 없어진대요. 학교에서 한 일에 대한 어떤 반발, 학생들끼리 무슨 편을 드는 그런 그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이 나온답니다. 그렇다 부흥회를 하면 옛날에 지가 집어갔던 값을 다 다시 회계하고 원금함에 넣어서 다시 그 돈이 꼭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1년 결산을 하면 그래서 한번 싹 쓸어가는 때가 있는 대신에 또 다시 갖다 넣는 것이 있어서 결산이 꼭 맞는다 그럽니다. 이 시험은 이거죠. 우리가 낸 헌금과 우리가 낸 정성이 올바로 사용되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헌금 내는 것을 주춤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그 깨우쳐야 할, 넘어야 될 어떤 산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림동에 있는 한 교회는 그 교회 이름이 20달러 교회입니다. 왜 20달러 교회냐면 그 교회 사모님이 이제 어떤 그 미국 사람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 기관에 그 일을 하고 계셨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노 목사님 부부가 한국 관광 겸 또 이런 선교적 차원에서 한 달쯤 여행을 나오셨을 때 안내를 맡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날을 안내를 잘 하고 나니까 돌아가시면서 수고했다고 고맙다는 표시로 20불을 주면서 20달러짜리 지폐를 하나 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기를 바란다고 그러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아직 그 20불짜리 한국 돈으로 바꿔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뭐 거창하게 주를 위해서 선한 일에 써주기 바란다고 주고 갔으니 영화 구경을 갈 수도 없고 점심을 함께 사 먹을 수도 없고 그게 마음에 그렇게 걸렸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신림동이 옛날 그 종점 기억나십니까? 신림동 종점 개천이 그 이렇게 끝나는 데인가 구비쳐 가는 데인가 하여튼 거기였다가 지금은 서울대학 저 앞까지 이렇게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길에 위로 그 고압선이 지나가는 송전탑이 있습니다. 그 밑에 땅을 헐값에 사서 송전탑 밑이니까요. 사택을 그때 먼저 집을 짓게 되셨는데 아 이거 이렇게 넓은 집을 져놓고 가만히 있는 게 잘못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동네에다가 그 광고를 내가지고 영어를 잘하시니까 영어 회화를 가르친다. 이렇게 소문을 내서 중고등학생들을 모아서 영어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시켰지만 내용은 성경을 공부하는. 그랬다가 그게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온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어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게 발전해갖고 주일날 예배가 되고 그 부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20불을 주고 가신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걸로 이만저만하게 돼갖고 이렇게 오늘날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처음 교회 짓는 돈의 거의 전부를 그 미국 교회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사고 인건비 어떻게 들고 해갖고 영수증을 다 내역을 만들어서 보냈답니다. 그 돈을 우리가 하나도 헛되이 쓰지 않고 다르게 쓰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썼다는 보고를 했더니 그게 다시 날라왔더래요. 그러면서 답에 나는 이 헌금을 당신에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거니 당신도 영수증을 하나님 앞에 보내시오. 우리한테 보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온 겁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종종까지는 아니지만 종종보다 좀 밑에 가끔 속아서 어떤 기부금이나 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낸 것이고 그걸 사기친 사람은 본인이 손해를 본 것이지 하나님이 손해를 보거나 우리가 낸 헌금이 헛된 게 되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요한 그 봉사의 정신과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한 봉사와 내가 한 헌신이 내가 가진 진심과 신앙에 맞지 않게 혹 그 어떤 다른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헌신과 그 정성을 바친 이가 손해보는 적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걸 받아서 잘못 사용한 그 다음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는 시험은 딱 이겁니다. 관리하는 자의 불성실함이나 관리하는 자의 어떤 불공정함, 부도덕함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책임 있는 모든 신앙 행위와 헌신을 스스로 문을 닫는 짓을 하시지 말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저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알고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낸 것이 알고 보니까 잘못됐더라. 그래서 아이고 손해봤구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헌신할 때도 여러분이 낸 것을 관리하는 이가 혹 분명히 잘못하는 것 같으면 교회에 그 일을 맡긴 더 큰 책임자에게 따지거나 알고 있는가 묻거나 혹은 중간 책임자가 잘못해도 그 위에 있는 책임자가 정당한 책임자가 있거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책임들을 절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임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면의 회방거리는 이겁니다. 이번에 관리를 맡은 사람이 자기가 맡은 그 관리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한 열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백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받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만지는 일을 옆에서 감독하는 사람 없이 혼자 가지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낭떠러지 밀어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디도를 보내면서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냅니다. 18절에 그리고 22절에 또 저희와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또 보냅니다. 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 맡은 관리인을 책임 있는 첫사람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모두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혹 있을 수 있는 시험의 기회를 미리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1절 보시면 가롯 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었죠.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그가 유능한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그가 돈을 맡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망해 나갔는가. 여기 그 어떤 하나의 힌트를 봅니다.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 일이 나쁜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늘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늘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머릿속에 한번 스쳐 지나가고 말도록 옆에 감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그렇지 않고 일반 그 일상생활을 할 때라도 제일 무서워해야 할 것 두 개 있습니다. 돈과 여자는 무서워하십시오. 혹 소문이 이렇게 나 있던데 우리 목사님은 여자를 싫어한다. 아닙니다. 저는 여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자를 싫어했으면 여자랑 결혼을 했겠습니까? 저는 무서워합니다. 저는 여자만 보면 무섭습니다. 전 저희 집사람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본다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겸손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옆에 감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 디도를 보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보조원이지만 사실은 일종의 감독관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따질 때 이런 회방을 받고 시험에 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적극적인 어떤 원리들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이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헌금을 맡거나 혹은 어떤 관리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공정성이고 그 하나는 투명성입니다. 공정성이라 하면 공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심이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꼭 옳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만으로 공정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옳고 그른 것을 따질 때 다수가 꼭 옳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디서나 보는 것입니다. 다수가 옳지 않습니다. 보통 소수가 옳습니다. 민주주의란 독재를 막는 데는 분명히 한 구실을 했지만 민주주의란 발전할 수 없는 근본적인 약점이 다수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 약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합의한 것은 언제나 질이 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비석 씨가 쓴 홍길동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만, 거기 이제 홍길동이 학조 스님한테 가서 그 훈련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이제 좀 길게 나오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폭포에 데려가서 그 스승이 이 제자인 홍길동에게 묻습니다. 저 폭포를 보고 무엇을 깨닫느냐? 뜻을 낮출수록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배웁니다. 어렵죠? 다음 주로 올 때까지 레포트 써내셔야 되겠죠. 정말 물은 그렇습니다. 낮은 데로 흘러갈수록 점점 많이 모입니다. 높은 데로 갈수록 물은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인간의 그런 어리석음과 수준 낮은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공정하다는 싸움은 그래서 어떤 싸움이냐 하면, 교회는 종종 목사 혼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교인 전체가 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독단적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독단적인 게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 꼭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다는 건 뭐냐면 함께 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은 그 목사가 얼마나 옳고 대쪽 같고 타협함이 없고 순수하고 주를 향하여 충성심이 있느냐를 나타내는데, 그 개인을 증명하는데 교회의 설립 이유가 있지 않고 그 목사의 모든 훌륭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함께 데리고 가느냐에 그 사람이 훌륭함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타협했지만 나만은 지켰다에 목사의 훌륭함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돌이키고 진리를 붙잡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온 힘을 기울였느냐에 있습니다. 다 주를 버렸지만 나만은 주를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버리시려면 저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이게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히 헌금을 관리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목사는 꼭 교우들과 함께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공정한 회의와 결론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느려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걸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한 교우들이 항복하고 납득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교우들이 한 걸음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만들어내는 데에 모든 성도의 헌신과 주를 향한 사랑이 제대로 시행되는 핵심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종종 목사가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믿고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오 이렇게 하면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일을 신속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교우들은 그저 뭘 하는지 모르고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비판도 안 하게 되고 책임도 안 지게 되고 결정과 분별에 대하여 조금도 발전하는 것 없이 목사가 끄는 대로 쫓아가는 장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교회의 목적도 교회 안에서의 내용도 아닌 것입니다. 그다음에 투명성은 이겁니다.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의 헌신과 봉사하는 일 혹은 관리와 책임에 대하여 누구나 감시할 권리와 동참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누가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첫 번째 공정성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성을 틀려 아는 사람 누구 혼자서 독단적으로 책임지고 일을 행하고 나머지를 돈을 낸 것으로 그치게 되면 이제 이 투명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병을 하나 사는 것에 불과해집니다. 성도 여러분은 돈을 낸 것에 그치고 그것으로 이제 전문가가 여러분이 할 일을 대신하는 용병이 되고 맙니다. 이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시험인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자녀들을 불러 그들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세운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훌륭해,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훌륭해,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고 고민을 나누고 땀 흘리고 애쓰고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투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과 모든 결정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맡은 이들도 시험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늘 보았기 때문에 같이 걱정하고 같이 고민하고 혹은 의견을 달리하여 비평하고 필요하다면 싸우고 하는 과정을 가져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서 크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 성도는 크지 못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을 맡은 책임 있는 관리인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이 왜 필요한가를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교회 안에 비상실을 위하여 조금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선출한 장로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급한 일을 빨리 처리해야만 하는 일을 위하여 당회가 있습니다. 그때 시급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이 다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비상권을 동원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교우 여러분이 다 납득하거나 혹은 결정을 해서 위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이 용인하겠다고 장로를 뽑은 이유는 사전에 그 사람과 소속된 교회에서 투명성에 의한 신임을 경험으로 쌓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비상 권리를 여러분이 위임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 권리를 위임받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 권리를 쉽게 인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장로를 투표해서 뽑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안수집사 중에서만 뽑습니까? 장로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 생각이 건전한가? 지혜로운가? 개인적인 편견 없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심이 있는가? 그래서 비상한 일에, 내가 책임지거나 분별하지 못할 일에,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그가 내 일까지 대신 책임과 권리를 위임 맡아도 되겠다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장로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이런 비상 권리를 갖고 계시는 책임 있는 이들은 본인이 스스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신중히 해야 되고 만일의 경우에 책임질 각오와 그런 비상한 일을 위하여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 늘 투명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투명함은 내가 어떻게 사심이 없고 하는 모든 일을 명백하게 결백하게 보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늘 와서 나를 점검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은 누가 와서 묻든지 다 설명해 주는 걸 말합니다. 누구의 의견이든지 다 듣는 걸 말합니다. 이 목사나 장로가 되면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눈은 작고 귀는 커져야 되는 겁니다. 절 딱 보세요. 딱 맞게 생겼죠.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조그만 얘기라도 귀담아 듣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 여기서 얘기한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적과 권면의 깊은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맡은 그 일들은, 그 일들을 하는 동안 내가 그 일을 관리하도록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에 책임을 맡았다는 것이 책임 있는 신분이면서도 모든 성도들이 들어와서 묻고 아무 때나 와서 장부를 들치고 아무 때나 나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그 마음 자세를 갖고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단절되면, 이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지면 그 교회는 그 순간 힘을 잃습니다. 왜요? 결국 양쪽 간에 영양 공급이 중단이 되고 몇몇 사람에 의한 교회가 되며 나머지들은 방관자가 되고 맙니다. 잘하는 동안은 신날지도 모르지만 잘못하면 금방 어차피 우리가 아니었는데 하는 괴리감을 낳습니다. 그리고 잘해봤자 우리가 나가 싸운 싸움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사람이 싸운 용병의 싸움의 승리에 불과합니다. 연고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겼지만 내 친구가 나가서 한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사온 프로들끼리의 시합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이나 직분을 맡지 않은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교회 안의 봉사와 교회를 유지하며 그 내용을 채우며 본인 스스로가 교회의 설립의 목적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한시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책임 있는 성도의 생활이고 직분 맡은 이들의 자세고 그 교회가 잘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각자의 책임과 권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제직회 모입니다. 다 참석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 공동의회 모입니다. 다 참석하십시오. 참석해봤자 할 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10년 동안 재직교회나 공동회에서 무슨 발언하신 분이 없습니다. 왜요? 워낙 잘해왔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잘해왔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안 잘하겠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와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해서 말 안 하지만 잘못하면 말할 거라고 눈을 빛내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니까 나 참석 안 한다. 난 교회는 깊이 안 들어가. 이건 다 못난 얘기요. 비겁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 관여하시고 직접 참여하시고 직분을 맡으시고 직분을 맡는 똑같은 자세로 간섭하십시오. 제 집회와 공동회에 참석하시고 물으시고 설명을 해달라 그러십시오. 따지라는 게 아니라 시비를 걸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된 것인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고 책임입니다.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을 예방하는 우리의 고유의 책임인 것을 아시고 교회를 미리미리 건강하게 유지하는 예방이요 책임 있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신 것을 인하여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생각 갖지 말게 하시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충성을 다하되 목숨을 건 열심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으며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누구에게 맡겨놓고 등 돌리는 미련하고 자기 꾀에 빠지는 실패가 없도록 주의 말씀으로 권면받은 모든 심령으로 분발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